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을 읽다가 보면 다른 복음서의 강조점과 조금 다른 강조점 한 가지가 눈에 띕니다. 아마 원래의 저자의 의도는 아니었을 텐데 읽고 읽다가 보면 두 사람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과 고난과 죽으신과 부활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십자가 달리기 전에 두 인물의 요한복음은 특별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강조를 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누구이겠습니까? 시몬 베드로하고 도마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제자들의 명단에는 베드로,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이런 식으로 나가고 어떤 경우에는 베드로,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그 안드레는 또 뒤에 놓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순서가 있는데 요한복음 21장 2절에서는 다른 제자들의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시몬 베드로하고 시몬 베드로가 앞에 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 뒤에 도마를 또 놓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앞부분에 도마 얘기 나왔던 거. 도마에 강조점을 두는데 오늘은 21장 앞부분에서는 굳이 도마를 언급할 필요도 없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곱 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도마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자 이러니까 다 따라 나서는 그런 내용입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왜 시몬 베드로하고 굳이 도마를 언급을 했을까? 이렇게 보면 도마는 그가 보여준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가 직접 만나기 전에는 내가 그 손에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 했던 바로 그 도마의 이름을 다시 강조해서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아주 긴그 중대한 내용들 중에서 베드로가 부인했던 사건은 아주 사실은 미미한 사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거기에 강조점을 맞추는데 긴 시간을 할애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는 내가 믿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과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했지만 그날 몇 시간 안 돼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이 제자, 이두 사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요, 아, 이 못난 이들 이렇게 읽으면 좀 곤란하고 이 베드로가 내 모습이고 바로 도마가 내 모습이다. 이렇게 읽어야 사실은 성경을 바르게 읽어나가는 자세라 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던 자나 현장에서 주님을 그렇게 부인했던 자나 매 일반으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시 확인하고 다시 믿음의 길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면서도 그 다음 모습이 뭐냐 하면 그냥 자기 살던 방식으로 살아가더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바로 베드로 그리고 도마의 모습, 나머지 제자들의 모습, 특별히 두 사람을 내세워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을 세워서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명예롭게 하시고 그래서 힘을 내어서 그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꿋꿋하게 걸어가지도록 세워주시더라. 이 부분을 읽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은혜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끊임없이 남을 판단하고 어떤 일을 보아도 잘안 되는 것만 보고 누가 무슨 일을 해도 흉한 모습만 생각하게 되고 이러면서 끊임없이 공동체를 이렇게 와해시키고 좀먹고 분열시키는 거꾸로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전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완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실패하고 이렇게 못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격려해 주시고 세워주시면서 초대교회를 세워나가시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이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세상의 교회도 그렇게 세워가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은혜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면 이 세상에 총회로 모이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교회 지도자들이 제대로 설 수 있을 것이며 어떠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이 지상의 교회는 완벽하지 못하기에 우리도 참 많은 풍파를 겪지 않았습니까? 지금 회복되었지만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 흉한 것 여기에만 초점 맞추고 서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수고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 이러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대단하신 분들,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분들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귀한 분들입니다. 사랑하고 정말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할 것,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같은 도마와 같은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고 뜨겁게 고백하면서도 그 다음 다시 교회당을 나가면 자기 삶의 방식으로 가는 모습이 바로 베드로 도마 제자들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3절의 말씀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주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제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부족하지만 교회를 위하여 또 가족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주신 소명들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고도 살아가는 방식이 3절의 말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합니다. 그날 밤 그 고깃배 위에 7명의 제자가 있는데 과반수가 어부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당시에 신약 시대 배경사 이런 역사 연구하는 그런 자료들을 보게 되면 베드로, 야고보 그냥 일용직으로 어디 오천의 배에 올라가서 이렇게 밀던 사람이 아니고 선장급입니다. 사실은 그 동네에서는 유지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영향력도 있고 리더십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물고기 잡는 부분에는 아주 전문가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못 잡았다. 왜 못 잡았을까?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동안에 물고기를 낚던 제자를 사람 낚는 어부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 낚으러 간 게 아니고 물고기 낚으러 간 겁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을 내버려 두고 옛 방식, 자기가 하던 방식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겁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우리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이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깨달은 진리가 이것입니다. 주님 방법 말고 자신의 방법으로 하면 주님 생각이 아닌 자신의 생각으로 하면 밤새워 애써도 그물은 빈 그물일 뿐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방법대로 하면, 주님 말씀 순종하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사람 의지하고 세상 방식 따라가면 필패요.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방식 따라가면 필승이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을 믿지만 내 방식으로 살아가며 빈 그물이 아니고 주님을 믿으며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 삶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지시하는 삶의 방식으로 그물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참 제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많은 제자들께 질문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고 복음서의 진행 과정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주님께 부름을 받고 성장해 나가도록 주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 단계가 크게 세 단계로 좀 나눠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따르라, 따라오게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주님 하시는 모습,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보고 믿게 하시는 겁니다. 따르는 단계에서 믿게 하시는 단계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사명을 온전히 전수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베드로 한 사람에게 질문하였지만 실제로는 모든 제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단계에서 주님을 믿는 단계로, 그 다음 주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나아갈 때만 진정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단계에 나갈 때에야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제자일 뿐 아니라 주님의 사도로 세상에 파송받는 겁니다. 제자는 따라가는 자이지만 사도는 사명을 부여받고 세상에 파송되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단계에서 이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비춰내기 위하여서, 반사하기 위하여서 또 파송받는 사도의 사명도 가졌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은 직설법 현재 능동태 시제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 네가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거 묻지 않으시고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계신 겁니다. 과거에 아무리 사랑했을지라도 지금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주는 사명 감당할 수 없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신앙의 기억과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저를 포함해서 다 라떼 세대일 것입니다. 예전에 그랬지. 그러나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예전에 어땠느냐가 아니라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묻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예전에 주님 사랑했습니다 하는 과거형의 고백이 아니고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현재형의 고백으로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래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참 제자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